히브리서 7번 메시지 인자이신 예수,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남 네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인자, 곧 사람이신 예수가 천사들보다 뛰어남을 보기로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 밝혀집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나 이제는 인자, 곧 사람이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분 예수는 두 가지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이므로 인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인자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시편 8편 4절에서 증명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인자는 곧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곧 그가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을 들었을 때 그를 참람하다고 하며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의 신성을 다루며 2장은 그의 인성을 다룹니다. 그의 신성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의 인성에 있어서도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인자로서도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남을 깨닫기는 쉽지만 사람이 천사들보다 뛰어남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천사들보다 못하다는 관념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만일 천사가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당신이 그에게 경배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당신은 그를 우러러보며 적어도 속으로는 그가 당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천사들이 당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에게는 계시가 부족한 것입니다. 당신은 히브리서 2장을 보아야 합니다. 1장의 끝에서도 구원의 후사들인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요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요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 안에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있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이끌며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우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우리 각 사람이 천사를 가지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을 만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천사가 문을 열어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을 섬기는 천사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당신의 천사는 당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계속 섬기는 천사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나는 나의 경험에서 나의 천사가 과거 40년 동안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경우에 나를 보호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작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으로서도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예수가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써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 즉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장차 거할 땅.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거할 땅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5절과 그 앞절들을 연결시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으로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에 대한 공변된 보응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격과 그의 빛나는 사역이 합하여 이같이 큰 구원이 되며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의 피하다는 원칙적으로 2절에 드러낸 보응을 피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 공변된 보응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말하겠지만 5절의 이러므로라는 말에 주의를 한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3절에 언급된 등한히 여김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거할 땅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공변된 보응은 장차 거할 땅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잃고 또한 잃어버린 바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으나 장차 거할 땅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차 거할 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장차 올 왕국 시대. 당신이 성경을 온전히 안다면 장차 거할 땅은 바로 장차 올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킴을 깨달을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열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며 땅끝까지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위에는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열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성분들은 땅에 있는 열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돌연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5절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라고 계시합니다. 태산이 된 돌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땅에 속한 왕국들을 부서뜨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요, 머리돌이요, 산돌일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열국에게는 깨뜨리는 돌입니다. 첫째로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신 그는 기초돌, 모퉁이돌, 머리돌, 산돌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걸림돌이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항상 인자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방인과 열국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깨뜨리는 그러한 돌이 될 것입니다. 이 깨뜨리는 돌은 태산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온 땅에 충만한 왕국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온 땅을 덮는 태산, 이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때의 땅은 주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장차 거할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차 거할 땅은 다음 시대에서 주님의 왕국이 될 땅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래의 장차 구할 땅은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천사들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차 올 시대에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사실에 입각하여 사람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장차 올 시대에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이런 관점에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륜 가운데에서 태초로부터 사람이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다스리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시편 8편, 히브리서 2장의 이 세 장은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 장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창조한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한 영역, 곧 범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위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합니까? 거기에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 있을 때 권위가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왕국은 권위를 위한 것이고 권위는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왕국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동일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가지시려는 그의 목적을 결코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잡고 있는 범위요, 모든 지방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한 왕국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소유하심. 장래의 왕국 시대에서 장차 거할 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위하여 장차 거할 땅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손길에서 땅을 회복하여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왕국을 세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그리스도에게 그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동반자로서 장차 거할 땅인 그의 기업을 함께 나눌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땅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땅의 분깃을 잃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에 대한 공변된 보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장차올 왕국에서 분깃을 잃는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의 단계, 예언의 단계, 성취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된 사람을 보기로 합시다.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냄. 창조 시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함. 하나님은 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를 대표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시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함. 그러나 창조된 사람은 사단의 독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창세기만 있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기록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요셉이 죽어 애굽에서 입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했던 요셉이 죽고 입건되어 애굽에 남겨졌습니다. 창세기가 이와 같이 끝을 맺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기에서 나는 야곱과 요셉에 대하여 더 말하고 싶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였습니다. 이 야곱의 요셉을 더할 때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야곱은 약탈자요 훔치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체험을 하고 성숙했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약탈자였으며 모든 사람, 곧 그의 형, 아버지, 삼촌, 처남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약탈자이며 속이는 자인 야곱을 능히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남을 속일 줄도 싸울 줄도 또는 약탈할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것은 그의 손을 들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왕이었던 바로조차도 요셉이 그의 아비를 이끌어 바로를 만나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 의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그때 이르러 이스라엘은 성숙했으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인도되었을 때 그는 그의 손을 들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글자인 엘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다른 부분으로서, 즉 다스리는 자, 대표하는 자로서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온 땅이 실제적으로는 바로의 손 안에 있지 않았고 요셉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요셉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나타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요셉이 죽어 입건되었으며 애굽에 남겨졌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의 결국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예언된 사람.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타난 광경은 매우 비참하지만 우리가 시편 8편에 이르면 소망이 충만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반복하고 사람이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은 사람이 잃어버린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그가 타락했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뜻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시편 8편에 예언된 그 사람은 바로 주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 계시된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심.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심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심이라고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육신을 말한다면 사람은 천사들보다 낮거나 못한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 그러나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낮은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고 예언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성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인자이신 주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심. 시편 8편의 예언은 또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만물을 주의 발 아래 굴복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주셨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것을 회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취한 사람.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시편 8편에 예언된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예수임을 말합니다. 예수는 둘째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실패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었지만 둘째 사람은 성취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언했습니다. 이 둘째 사람이 없다면 첫 사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 잃어버린 바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둘째 사람이 있으니 그가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람을 히브리서 2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심. 시편 8편에 예언된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사람이신 예수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형체는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천사들의 형체는 우리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의 외면적인 형체도 천사들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성정과 혈육을 입고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는 왜 천사들보다 못한 형체를 입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 그에게는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육신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이유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쓰심.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고 구속을 성취하신 후 부활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을 대할 때 우리는 특히 그의 인성, 즉 그가 인자이심에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의 그는 하나님이시요 2장에서의 그는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주님의 신성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을 대할 때에는 모든 주의를 그의 인성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은 바로 그의 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여 관쓰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삼층천에 계십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작은 예수, 나사렛의 초라한 가정에서 자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던 분, 바로 그가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광채요, 존귀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보배로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보배로움은 여기에서의 존귀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엄은 그의 위치에 관계된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는 원래 주이셨으나 사람으로서는 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신 그가 주로 관쓰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한면으로는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이셨으나 또 한면으로는 그가 인성을 입고 만유의 주로 관쓰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주라는 뜻은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임명된 분임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임명된 자요, 이 임명된 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기업,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높이 들려 인도자와 구주가 되심. 그리스도는 높이 들려 인도자와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인도자가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원수는 헬라어로는 인도자와 같은 단어이며 이 단어는 또한 창시자, 창설자, 설립자 혹은 개척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으로 우리의 원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의 인도자요, 임금이요, 선봉이요, 선구자입니다. 예수는 싸우시고 앞서 인도하시며 먼저 나아가시며 그 표대를 향하며 앞서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단번에 영광에 이르셨고 우리는 지금 그가 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타락과 침륜의 땅에서 모든 소극적인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원수요 선봉이십니다. 그는 이미 영광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똑같은 기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원수시오, 또한 구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가 인자로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원수가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 원수, 구주가 되심은 그의 신성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까?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요, 원수요, 구주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천사들은 결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원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인성은 우리들이 타고난 그러한 인성이 아니오, 부활하고 높이 들림받고 승천한 인성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인성인 것입니다. 이 관념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생소하고도 새로운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어 더 많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